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안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0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같이요.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라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로운 입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꺼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잠언에서 입과 말에 관하여 말씀하였던 것과는 조금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세상에는 귀한 보석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15절은 그 중에 금과 진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금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귀한 금속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금은 뭐 왕궁이나 성전 장식이나 귀족들의 장신구에 사용이 되었고 국제 무역에서는 중요한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이 금을 수입하여 성전과 왕궁을 장식했을 정도로 금은 권력과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주는 원어로 보면 둥근 보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루비, 산호 같은 둥글게 세공된 귀한 보석류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진주 자체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귀하였고 또 진주는 인도양이나 홍해 무역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굉장히 값이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보석류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진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주는 부와 사치, 귀족적 생활을 상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금과 진주를 언급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물질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과 진주보다 더 귀한 보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귀한 보배가 바로 지혜로운 입술입니다. 지혜로운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전달하는 입술을 뜻합니다. 진리를 말하고 지식을 나누고 생명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영적인 도구로서의 입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금과 진주는 한때 소유하는 재산에 불과하지만 지혜로운 입술은 영원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우리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영적인 재산입니다. 이에 지혜로운 입술은 세상 재물보다 값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헛된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입술로 귀한 보배 같은 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절은 보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보증을 서는 것에 대해서도 잠언에서도 여러 차례 반복을 하고 있는데 15절의 입술에 관한 말씀처럼 오늘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보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좀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당시의 옷, 특히 겉옷은 밤에는 이불 역할을 하고 필요한 것이 있는데 돈이 없으면 이 겉옷을 맡기고 구입하는 당시에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의 26절에서 27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겉옷을 전당 잡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는 말은 보증인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생활 필수품까지 담보로 잡으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라는 말의 의미는 고대 근동에서는 빚을 갚지를 못하면 자신이 노예로 팔려가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을 노예로 팔아야 했습니다. 이에 이 말은 보증인의 자유와 생존 자체를 담보로 잡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위해서 보증하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의 문제보다는 약속이나 관계의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와 계약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7절입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정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시장 거래, 곡식 판매, 빚 갚기 뭐 이런 것에서 속임수가 자주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을 속여서 부정한 방법으로 불이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얻는 것은 모래를 먹는 것처럼 씹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는 고통과 허무함으로 끝난다는 의미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얻은 이익은 그때는 달콤한 것 같지만 입안의 모래처럼 이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점점 물질적인 세상이 되어가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의 한 형태, 그리고 살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을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취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정직함이 당장은 어려움을 주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면서 잘 사는 사람을 보면 속상함도 생기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부당한 것을 취하는 것을 능가하게 만듭니다. 이에 우리는 세상의 헛된 욕심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정직하고 성실한 땀의 대가를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18절입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 지니라. 여기서 경영은 생각, 계획, 의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논함은 말 그대로 뭐 조언하고 협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혼자 결정하지 않고 함께 협의하면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예로 전쟁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나라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사람들은 전쟁을 벌이기 전에 먼저 많은 사람과 의논하고 회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치밀한 지략을 세워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략이라는 단어는 원래 배의 키를 잡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바로 잡는다는 뜻입니다. 이 방향을 잡고 모두가 힘을 합할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만날 때에 혼자 독불 장군이 되면 안 됩니다. 가족과 함께, 조언을 구할 사람과 함께 의논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 성도 정복하고 아이 성도 정복해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다 긴장합니다. 그때 기브온 주민들이 자기들이 먼 나라에서 화친을 위하여 온 사람인 것처럼 여호수아를 속이면서 조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속은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9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우리는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또한 인도하십니다. 이에 우리는 기도 없는 결정은 충동이 되고 말씀이 없는 계획은 자기 확신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과 의논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9절입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무두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한담한다는 것은 돌아다니면서 남의 이야기를 옮기고 비밀을 누설하면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비밀을 지켜주어야 할 이야기를 다 떠벌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입술을 벌린 자는 말에 있어서 자기 절제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기 속에 담아두어야 하는 말도 다 드러내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대화하기가 거북스럽고 농담조차 말하기가 부담스러운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무심코 한 말이 평생의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절제하고 비밀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말은 금과 진주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켜져야 할 것은 지키고 다른 사람의 약점은 보호해주고 불필요한 소문은 자제하는 자가 되어서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를 보배롭게 여기고 약속이나 관계의 책임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부당한 이익을 경계하고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고 한담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를 보배롭게 여기고 약속이나 관계의 책임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부당한 이익을 경계하고 하나님께 항상 묻는 자가 되고 한담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를 지켜주옵소서. 진로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열매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교사 세미나에 큰 은혜와 위로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고 기도하는 국내 해외 선교지에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송수 장로님, 성경재 권사님, 신송자 권사님, 김영옥 권사님, 김우비 집사님, 김웅재 집사님, 김영국 집사님, 유광기 집사님, 강윤학 집사님, 이강덕 성도님, 권마련 성도님, 그 외에 치유와 회복을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곧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